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송아지가 어릴 때는 목에 줄을 메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 송아지가 좀 자라면 목줄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코뚜레를 해서 고삐를 채우고 멍에를 지워서 일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멍에를 지우는 것은 쟁기나 달구지 같이 무거운 짐을 끄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을 시킬 때 굵은 나무를 가지고 틀을 짜고 거기에 무거운 돌멩이를 올려놓고 그것을 멍에 달아서 끌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그 뒤에 그 무거운 짐을 달고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송아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던 그 버릇을 버리고 멍에를 지고 무거운 짐을 메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귀도 가르칩니다. 우리 앞으로 가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랴. 예, 소한테는 앞으로 가라. 이랴. 예, 워워는 이렇게 멈출 때. 예. 그 다음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왼쪽, 오른쪽 할 때 자랴, 우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는 동네 형님이 저희는 집안이 그 동네가 300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은 다 친척입니다. 아저씨 아니면 할아버지, 형님, 조카, 예,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할아버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님께서 소 훈련시킨다고 나오는 날은 저희 꼬마들은 신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돌멩이 내려놓고 그 뒤에 그 나무로 찬 틀 위에 올라타고 하루 종일 그 뒤를 쫓아다닙니다. 송아지가 처음 코를 뚫고 나오다 보니까 말을 안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형님이 이랴 소리를 질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서 콧뚜레 고삐를 손에 쥐고 잡아 끕니다. 그러면 이제 막 코를 뚫어가지고 아직 그 상처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끌면 끄는 대로 소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형님 출발! 그럼 앞에서 이랴 하면서 갑니다. 형님 왼쪽! 그러면 왼쪽으로. 형님 오른쪽! 형님 스톱! 예. 그리고 하루 종일 타고 다니다 저녁 때 되면 내려서 각각 집으로 갑니다. 자, 송아지를 이렇게 며칠 훈련시키고 이제는 이 송아지가 이제 중소에게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으로 나가서 실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길에서는 분명히 잘 따라다니는 소가 이랴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 놈이 왜 그러지? 하면서 소치는 막대기로 엉덩이를 쳐서 가게 만듭니다. 또 이제 서야 되는데 워워 하는 쓰질 않습니다. 소치는 막대해가지고 또 이제 몇 번을 때리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놈이 왜 이럴까?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잘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불러봅니다. 형님 출발! 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형님 왼쪽으로! 네. 저희들이 뒤에서 소리 질렀던 게 이제 그게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이 동네 형님은 소를 형님으로 모시고 예, 밭을 갈게 되었습니다. 아, 본문에 나오는 삼갈은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탁월한 지도자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그러한 시기에 아낫의 아들 삼갈도 바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늘 그랬듯이 오늘도 소에게 쟁기를 지우고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소가 삐뚤삐뚤 밭을 갈지 않도록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조종해가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랴 이랴 워워 멋진 그 전원에서 삼갈이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동네 어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 놀라서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삼갈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소를 몰던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삼갈은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 움켜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철검을 든 블레셋 군대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삼갈의 싸움은 당연히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기록한 분량의 그 길이와 또 한 업적에 따라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사사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 여자사사 드보라, 300명의 용사와 함께했던 기드온, 조폭 출신이었던 입다, 그리고 긴 머리 휘날리던 엄친아 사사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소사사는 아세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한 사람만 알겠죠? 삼갈. 예. 대사사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하지만 소사사는 예, 저도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큰 일을 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아주 매력적인 책이면서 또 어려운 책입니다.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굉장히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사기마다 이 주제가 다 각각이고 방향이 제 나름대로여가지고 신학적인 통일성이 없어서 해석하기가 참 애매한 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맨 마지막 절 왕이 없었을 때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다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안에 있던 그런 혼동, 혼란을 보면서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타락하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어릴 때 주일학교 시간에 이 사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제 생각에도 저렇게 답답하고 뻔뻔스러운 민족이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를까? 뻔뻔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지만 또 여호수아가 그 대부분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지만 이 열두 지파들은 자기의 일들에 게을러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됐고 결국은 자기들이 정복하려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나중에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요구하는 그런 실패의 역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사사기는 또 부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부패한 본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고생을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여러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반복되는 부흥이 기록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한쪽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반복의 역사지만 그러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토록 어두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흥의 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이 사사기의 혼란의 시대는 오늘날 교회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통해서 대부분의 왕들을 이 가나안 주적들을 다 섬멸하고 이제 잔당들만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남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이 남은 잔당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남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사명인 것처럼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닮아갔고 몇 번 쫓아내다가는 오히려 결국 타협해서 함께 살고 나중에는 물들고 오히려 지배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지경까지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은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짓된 우상을 몰아내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야말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사사는 법적으로 그 권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정식으로 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무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약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사들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애인도 있었고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폭 두목이 됐던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겁쟁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로 밀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물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섰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사사들 중에서도 제일 기록이 미미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갈에 대한 기록은 가나안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이 드디어 전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미디안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적들 중에 제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또 삼손의 시대, 또 엘리 때 법궤를 빼앗아 가고 사울과 두 아들을 죽게 만들고 모두가 블레셋 군대의 일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는 무서운 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대항하여 첫 번째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철천지 원수처럼 대적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가나안 거주민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크레타섬 출신입니다. 크레타섬에서 가나안 쪽으로 이주해온 해양 이주민족입니다. 그들의 고향인 크레타섬은 유럽 최초의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출발지가 그리스 본토가 아니라 이 크레타섬입니다. 그들은 정착 농민이 아니고 상업 또는 공업, 이렇게 교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고, 야금술이 발달해서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달리 그리스식의 헬라 그 관점을, 헬라 철학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사, 에스돗,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이 다섯 도시국가로 되어 있고 정치와 외교는 독자적으로 하고 종교와 전쟁을 함께 모여서 하는 아주 근대적인 국가 형태도 가지고 있는 좀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과 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사상은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믿는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인간의 위대함을 신앙으로 삼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적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만큼 답답하고 짜증나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도 함부로 벌이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돈도 마음대로 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속에 인간의 위대함, 인간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는데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하는 꼴이 영 눈에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본주의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인본주의 블레셋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아주 인간적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인본주의는 다른 데는 화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고 또 도둑들을 향해서도 심지어 창녀짓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해도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이를 갈면서 덤벼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본주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타락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8년 만에 동창회를 갔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딱 한 잔만 마셔달라고.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애도 있어요. 정로야, 한 잔만 마셔라. 너 술 마시는 거 한 잔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물론 그 친구는 아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 위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봐주질 못해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본주의 앞에서 인간은 설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앞에서 인간은 독자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얼굴을 두고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신본주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 알 수 없는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교회에서 무슨 망신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티가 들끓고 기독교 하면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블레셋의 인본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주관이 분명하고 너무나 강해 보이고, 그들에 의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실패한 부분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인간이 종교에 얽매이고 종교에 의해서 통제받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원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블레셋 신앙이 마구 파고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은 인간의 죄를 죄가 아니라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지 이 상처를 자꾸 끄집어서 그 상처를 덧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죄를 설교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블레셋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인본주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블레셋 모두를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블레셋과의 싸움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갈의 기록, 단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절의 기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어떻게 전투를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승리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 근처에 칼리 디소트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마리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어부였지만 몸이 약해서 또 더군다나 어부가 돼야 되는데 멀미를 하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서 늘 코를 훌쩍거리며 감기를 달고 다닙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동료 어부들에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섬 안에 있는 처녀들 중에 누구도 그에게 시집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 대단한 인물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칠레의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가 칠레에서 추방돼서 그 섬으로 망명을 오게 됩니다. 이 위대한 시인에게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양의 편지들이 이 섬으로 몰려옵니다. 이 섬에 있는 우체국의 유일한 직원인 우체국장은 도저히 이 많은 편지들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블로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전담할 임시 직원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섬마을인지라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 몸이 약하고 고기 잡는 기술이 없어서 고깃배를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글씨를 배운 이 마리오밖에는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오가 임시 직원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매일 언덕 위에 있는 파블로 네루다의 집에 그 많은 편지들을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시인 파블로와 무능한 청년 마리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마리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오는 그 자기 속에 숨어있던 그 아름다운 언어와 그 깨끗하고 따뜻한 그의 영혼이 시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리오는 무능한 어부가 아니라 숨겨진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오의 순수하고 그 깨끗한 감성이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그 시를 통해서 마을에서 그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아트리체 루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베아트리체와 마리오가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네루다 파블로와 마리오와의 만남을 그 실화를 소재로 한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행한 만남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주는 정말 인생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마리오가 파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무능한 어부로, 아니 어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실패한 인생, 우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삼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삼갈은, 성경은 삼갈을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낫은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낫은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주신 그 바알의 누이이고 또한 동시에 아내입니다. 바알보다 아낫이 훨씬 더 강한 신입니다. 그는 바알을 위해서 그 최고의 신에게 내 남편 신전 좀 세웁시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모시라는 죽음의 신과 대결 싸워서 졌습니다. 이 아낫이 화가 나서 그 못을 찾아가서 못과 싸워서 못을 죽이고 바알을 다시 살려냅니다. 아마도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삼갈의 부모가 이 위대한 신, 이 전쟁의 신, 이 아낫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아낫 숭배자여서 자기 아들에게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여주었던 모양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혹시 이방인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가나안 우상 숭배에 푹 빠졌던 그러한 부모였을 것입니다. 삼갈은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삼갈의 과거가 아낫 숭배자요 바알 주의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분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도 상관없습니다. 삼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 앞에 붙는 별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삼갈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여덟 번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별명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바로 그 종이, 종을 뜻하는 단어가 에베드이고, 그 종이 하는 것,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이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에는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하고 함께 나옵니다. 아바드, 야훼.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에베드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 후의 세대들은 바알의 에베드로, 바알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에베드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바드하면서 에베드 야훼, 에베드 야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과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죽은 이후에 우리 묘비에 그가 에베드 야훼로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의미의 글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한 시대 한 세대가, 여호수아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에베드 바알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 이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에베드 야훼이지만 삶은 에베드 바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바알의 블레셋의 무서운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드 야훼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저 사람보다 더 넓은 집에 산다고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여서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큰 소리치는 사람보다, 비록 소모는 막대기로 가난하게 살지만,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여호와 에베디의 삶을 사는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갈은 사사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도 현재의 위치도 가지고 있는 도구도 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절의 기록으로 성경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의 짧은 기록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블레셋,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을 삼갈은 농사짓는 농기구로 600명의 블레셋을 쳐죽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신앙의 문제이고 그것이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에게 머리 숙이는가 하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만 섬기는가,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과 옛날의 여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든 형편이 과거보다 더 나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안에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셔서 위대한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집도 생기고 살만해지고 여유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불만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가 어떻든 교회만 오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데 요즘은 설교가 길어서 9시가 넘어서 9시 안 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9시 전에 설교를 끝내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6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병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드 야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속에 또 다른 것, 에베드 블레셋, 에베드 물질, 에베드 쾌락, 우리 속에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두 발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배불러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눈에서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한번 내려놔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소망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막대기 앞에 세상이 무릎 꿇고 인본주의의 그 거대한 영향력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 마치 학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 구걸하는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에베드 야훼, 하나님의 종된 믿음의 모습으로 설 때 부족한 삼갈에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도 승리자고 너희도 세상을 바꾸어 놓을 능력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하나님 없이도 물질이 있으면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고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에베드 야훼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오히려 아낫의 아들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커다란 것, 더 반짝이는 것, 더 높은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우선순위는 나 자신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달콤함으로 포장하여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에서 내가 주인으로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에베드 야훼로 야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바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줄로 남든 한 권으로 남든 그도 하나님의 자녀였더라.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더라. 그도 하나님의 기쁨이었더라. 그도 승리자였더라. 믿음의 기록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